예, 오늘도 고린토 전서입니다. 이제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고린토서 7장에서 15장,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고린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앞에서는 클로에 집안이 이제 보낸 편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뒤에서는 이제 공동체가 보낸 문제,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공동 보편적인 문제랄까요? 첫째 문제는 혼인과 독신입니다. 7장인데요. 혼인과 독신에 관한 이 바울의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 문제를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약간 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종말론적인 전망이 여전히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시기. 예, 그래서 곧 오신다는 게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또 뭐 몇 년 안에 또 몇 달 안에 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한 가지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아니, 교회도 이런 종말론, 뭐 휴거, 옛날에 뭐 한국에서는 휴거라고 하면 되게 유명한 단어가 되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처럼 몇 년, 몇 달, 며칠에 뭐 하느님이 강림해서 다 데려가실 건데라는 그런 교리가 초대교회도 있었다면, 요즘에도 뭐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또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몇 날 며칠 날짜에 뭐 신이 내릴 테니까 뭐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뭐 하여튼 뭐 다 바쳐라 나한테. 이렇게 할 때 이 종말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종말론이라는 게 뭐 이단, 사이비의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아니 뭐 가톨릭 교회, 그 초대 교회도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게 뭐,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거 아닌가? 그게 사이비인가? 뭐 가톨릭도 그랬다면서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때의 초대 교회 때의 이런 물리적인 종말론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목격을 하고 또 천사가 이제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도 이제 남겨져 있고, 구두로 그런 말들이 전해졌겠죠. 그러다 보니 그 말마디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천사는 천사의 입장에서 얘기했겠죠.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천사의 시간관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의 시간관념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관점이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 있을 때는 오해를 하지 않는데, 서로의 각자의 관점이 다른데 나는 이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죠. 종말론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때는 초반에 그런 분위기는 아주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오신다니까, 조만간에 오신다니까, 그 조만간에 자신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니, 그런 식으로는 안 오시니까, 아, 재림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조금씩 가져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거, 교리라는 게 이제 개념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완전히 거의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당시에는 아직 교리가 정립이 안 된 상태죠. 이제 이렇게 시간 속에서 이제 뭐 이론적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체험적으로 수렴이 되어야 되는 것들도 있죠. 시간이 지나야 아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개념이 여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남아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초대교회 때 보아도 그 이 종말론과 합쳐져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재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건 여전히 멸망이기 때문에 내가 멸망되기 전에, 내가 소멸되기 전에 하느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걷어가실 거야. 그러니까 죽지 않고 나를 하늘로 데려가실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라는 개념이 그 종말론과 이 부활, 이 그런 죽음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죽겠지만 부활을 통해서 그거는 연결되는 문이라고 지금 우리는 교리로 믿음으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 개념이 전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살면서 시간 속에서 경험이 누적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 속에서 이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남아있죠. 죽음이 있다는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고린도에서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모든 서간들 중에서 그 초대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이 이 고린도일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재미난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또 이야기를 할 테지만 죽은 자들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죽어버렸지 않느냐, 부활도 못하고 그러니까 승천도 못 따라가고 죽어버렸으면 이 사람들 멸망한 게 아닌가.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 부활이라는 것이 그 죽음을 넘어서 있게 해주는 사건,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아직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아직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승천을 죽음을 피하는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이 구약의 전통과도 이어져 있죠. 엘리야 예언자가 그 열왕기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떠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과 예수님의 승천이 또 맞물리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 그런 개념들이 묶이면서 아 우리도 이제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가겠구나.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그 뭐 신명기의 이야기들이 나중에 목사는 죽지 않았다라는 유다교의 전통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변모 때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죠.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그런 유다교적인 전통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그 곁에 없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갔기, 뭐 하나님 옆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유다교적인 전통의 개념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이제 승천이라는 거는, 승천이라는 걸 이제 죽음을 피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승천 전에 죽었으면 그 사람들은 멸망합니까? 라고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간은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는 그 시대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삶의 자리를 돌아가려면 그 삶의 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시대 삶의 자리를 알고 나면 그 시대의 언어와 그 시대의 시간과 그 시대의 문화로 쓰여진 이 책들을 이제 온전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토 1서에는 꼭 해석해야 될 부분도 뭐 후반부에 나오지만 있습니다. 남녀에 대한 이 차이. 바울사도는 거의 뭐 아주 그냥 그 미사 때 독서로도 쓰지 못할 정도의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고린도일서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서는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막 바울은 뭐 저기 뭐 성차별주의자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그 사람이 무지한 겁니다. 그 시대의 관점에서 그 시대의 사람을 봐야지 우리 시대의 어떤 사상이나 관점으로 그 시대의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는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죠. 뭐 옛날에 아무리 뭐 대단한 임금들이라도 임금은 독재자죠. 그런 식으로 옛날 임금들을 바라보게 되면 다 뭐 독재자고 뭐 지 마음대로 사람 죽이는 건데 뭐 그들의 어떤 그 시대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묻어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 성경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또 아주 많은 사람들에서 쓰여지고 편집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아, 이 시대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그러면 우리 시대는 이거를 성사적인 의미에서 또 교회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가를 고민하는 게 이제 성경을 배워가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과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1서 7장 31절을 보면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 고린토서를 쓸 때는 바울사도가 한창 선교를 하고 있을 때죠. 2차 전도여행 중간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창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 여전히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조기 재림설을 상당 부분 믿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느낌들, 요한 묵시록의 어떤 그런 느낌들도 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종말에 임박했으니 혼인이든 독신이든 현재의 상태를 바꾸지 말라라고 바울의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극단적인 사이비처럼 있는 것마저 갈라서라고 바울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지혜로움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이 바울의 어떤 그 관점은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라져가는 세상에 마음을 쓰지 않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뭐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의 혼인과 성에 대한 생각을 현재 그대로 접목하는 것은 무리가 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 안 있다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바꾸지 말고 또 욕망에 집중하지 말고 그대로 현재 상황을 유지하라라는 게 바울의 태도는 그래서 특별한 그 시대의 모습,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 시대의 특별한 모습이다라고 보고 바라보셔야지 아예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는 뭐 부부들도 다 너거 다 이혼하고 다 갈라서고 뭐 수도자처럼 다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젠 극단이고 일종의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혼인과 성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두 가지 극단을 전부 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뛰어남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성적인 방종이고 성적 방종의 이제 반대편 또는 하나는 종교적인 금욕주의 또는 수덕주의입니다. 7장에서는 방종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뭐 아버지 아내를 탐내지 마라. 아버지 아내는 그 후처를 첩을 얘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7장에서는 이제는 극단적인 종교적인 금욕주의, 수덕주의를 이제는 뭐 비판한다,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보면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려고 얼마 동안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뒤에 다시 합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신자들 가운데 종교적인 수덕주의,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배우자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입교하려는 그 배우는 교리 안에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야 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몸도 깨끗하게 뭐 세상도 깨끗하고 세상도 거리를 두고 이러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재산도 교회 공동체 다 갖다 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승천함에 있어서 나의 무게를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산도 갖다 내야지. 아 이제 이런 부부와의 관계도 이런 것도 내 몸을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한 내를 더럽힐 수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얼마 안 있다 오실 거니까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다 이러면서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는 조기 재림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까지 한쪽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는 안 된다. 오실 때까지 그 최대한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을 유지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재산을 다 갖다 바치던 그 모습에서는 조금 더 나아갔죠. 그렇게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다 끊고 바치고 하지 말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바울의 사도의 입장입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려고 애쓰지 마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은 굳이 그 상태를 또 띄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이게 그 중간적인 부분이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 안 있다고 오실 테니까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재산 있는 사람들은 굳이 더 불리려고 하지 말고 또 굳이 또 그 재산을 막 탈탈 털어내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곧장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개념이 그 모든 부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부분들 연결을 시켜놔야지 그냥 고린도일서만 냅다 읽고 와 뭐 이렇게 아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니 집에 가서 뭐 아들 딸 보고 니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니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해라라고 하는 거는 고린도일서를 잘못 읽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제 이미 부부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라. 뭐 성이라든지 재산 모든 걸 떠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보다 조금 더 나간 모습이 되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현대교회 혼인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특전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또 다음 시간 이어나가겠습니다.